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신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단이 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변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등으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변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하나님을 몰랐던 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저의를 아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인간에 대한 주제넘은 동정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잘 믿었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짜 조금만 기회를 줬으면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건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다는 거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육신을 보고 그 사람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끈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명, 핑계, 구실, 논리, 근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라도 핑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하늘로부터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치 않았고 불의했기 때문에 그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불경건하게 더럽게 살아간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불의에 대하여 할 때 이 불의는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법과 부정을 행하고 사악하게 살아간 모든 종류의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를 알만한 것을 다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알 수 있는 것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는 우리 바깥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양심이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은 자연 만물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누구나에게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살인마에게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 양심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졌던지 간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선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악한 것,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 선의 본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 빛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선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선의 기준인 양심이 없다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증거는 우리 바깥에 있는 자연 만물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바깥에 있는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그 땅을 기어가는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벌레를 보고서라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드넓은 바다를 보고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와 이름 모를 미지의 생물들을 보면서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연구 결과로 우리에게 제시해놓은 수많은 자연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창조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과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구원주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류 모두에게 자신을 알만한 것, 그것들을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 끈덕지들을 아무것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과 자연 만물을 그래서 핑계치 못하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인간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죄악 세상 속에서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마음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자신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인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더 경배하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육신의 정욕과 죄를 따라 살아갈 때 공개적으로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방식들을 동원해서 죄악된 인간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현대 심리학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의 문제로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자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를 따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대개의 경우에 죄책감과 수치심의 마음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죄책감은 하나님의 법, 옳은 것을 어긴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이와는 달리 자신이 세운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죄책감과 수치심, 죄를 지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모든 문제에서 죄책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설정한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사람에 도달하지 못해서 느끼는 수치심일 뿐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시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예를 얼마든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와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수술하는 게 죄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쌍꺼풀 수술했거나 코 수술했거나 엉덩이 살을 떼서 볼에 붙이신 분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수술하는 거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죄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이런 문제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물어오는 겁니다. 왜 물어오는가 하면 아니 성령수술과 같은 그런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왜 그렇게 크게 다루냐는 거죠. 그게 뭐 죄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조차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죄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따지지 않아도 우리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회 속에 있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봐서도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몸을 훼손하는 것은 큰 불효라는 거죠. 몸을 잘 돌보는 것이 부모에게 효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성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죄입니다. 물론 겉으로 표출된 생활을 하게 하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신체의 장애들, 그리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핸디캡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은 병이기 때문에 치유해 줘야 될 문제고, 그것들을 제외한 성령수술, 미용을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날씬한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꿈꾸며 살아갑니다. TV에 나오는, 브라운관에 나오는 예쁘고 늘씬하고 그리고 멋진 그런 배우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일본에 한번 갔다 오고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전부 바비 인형처럼 예쁘고 날씬해집니다. 뜯어 고치고 째고 뜯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도 세간에 주목을 받고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은 남자들이 더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이상적인 인간에 못 미치니까 그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악한 마음을 먹었다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자존감만 회복하면 됩니다. 자신의 자아를 찾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의 내면 속에 있는 자아를 찾아라. 이때 자아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네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면 결국 하나님을 찾으면 너 안에 있는 모든 수치심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연예인 같은 이상적인 사람과 같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죠. 혼전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부부라는 계약관계 속에서 성적인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부라는 허락된 울타리를 벗어나 행하는 혼전 성관계와 같은 것들 전부 죄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너 어디 가서 남자 여자하고 자는데 애만 낳지 마라. 임신만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수치심만 느낍니다. 왜 수치심을 느끼느냐? 재벌 2세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여자 남자 만나서 잠자리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연예인들도 보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임신합니다. 방송국에서 나와서 참 예쁜 사랑하시네요 라고 축복해 줍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아무나 만나서 잠자리하고 애 낳아도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그게 왜 문제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야, 너 아직도 여자하고 안 잡았어? 남자하고 안 잡았어? 너 완전 바보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멍청이라고 바보라고 놀림을 받게 되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동성애자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그런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을 봤을 때 그들은 전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 수치심을 느끼느냐? 인류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남자하고 여자라는 서로 다른 성별의 사람이 모여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동성애자는 소수입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 다수의 성적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치심은 느낍니다. 하지만 절대 그 사람들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사랑과 평화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벌이라면 100번, 1000번도 더 받겠다는 거죠. 이게 왜 심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제일 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학창시절로 돌아가셔서 제일 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서울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소원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냥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하는 이빨의 소리입니다. 제일 큰 소원은 공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미분적분이 어렵고 영어의 품사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른들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다 합니다. 근데 그 다 아는 거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 일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꽁생원처럼 여깁니다. 좀 노는 학생들을 멋있게 보고 꽤 괜찮은 학생이라고 여기고 동경합니다.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도 안 쓰고 뒤에는 예쁜 여학생을 앉히고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불구된 친구를 여러 번 봤습니다. 본드를 마시고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던 제 주변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동경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들을 문제아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아들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고 학교에서 버림받은 애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늘 지어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돈만 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방치됩니다. 학교에서도 얘네들은 문제아기 때문에 전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아들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수치고 모욕이고 고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무나 하고 잠자리를 하고 자기 멋대로 마약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버립니다. 어린애들 그냥 풀밭에 풀어놔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 안 하고 가만히 내두면 애들 거기서 개똥 집어먹고 벌레를 집어먹습니다. 여기 24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더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있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상실한 마음은 미친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미쳐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상실한 마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도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구역 예배 때 성경을 펼쳐놓고 모임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학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수술해서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가져서 우리 남편한테 사랑받을까? 어디 좋은 수술 잘하는 데 없는가?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만 있고 환경만 되면 나도 꼭 성형수술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 자식 세상과 똑같이 학교 등수를 매겨서 이 학교에 보내야 된다, 저 학교에 보내야 된다, 얼마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돈집이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룩한 그런 이름으로 그런 상실한 짓들,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더럽고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전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조차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늘 반복되는 별 볼 일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